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규 프로그램을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온 마틴은 에멧 박사를 보지 못해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철도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니 에멧 박사가 가족과 함께 나타나는데요. 그는 마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네. 그래서 지금 자네가 갖고 있는 종이가 백지인 걸세.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0년에 개봉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영화 백투더퓨처 3입니다. 미래로의 회귀라는 뜻이죠. 영화 백투더퓨처는 3편까지 나와 있는데요. 1편은 1985년에, 2편은 1989년, 그리고 3편은 1990년에 개봉했습니다. 영화 백투더퓨처 하면 시간여행 영화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범한 한 소년이 과거와 미래로 기상천외한 시간여행을 하면서 개인의 역사를 바꾸고 뒤틀린 미래를 바로잡는 모험극입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와 크리스토퍼 로이드가 주연을 맡았을 당시 최고의 흥행작이었던 영화 백투더퓨처 3.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1885년으로 간 브라운 박사의 편지를 받은 마틴은 1955년에 브라운 박사를 찾아갑니다. 과학자인 브라운 박사는 처음엔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티가 1885년에서 온 편지를 보여주자 믿게 되죠. 편지에는 서부시대인 과거로 갔지만 번개 때문에 시간 조절 장치가 고장나서 더 이상 시간을 넘나들 수가 없고 이 시대에는 구할 수 없는 부품이지만 1955년에는 구할 수 있을 거라며 원래의 시간대로 돌아오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1955년에 브라운 박사와 함께 폐탄광 안에 숨겨둔 타임머신을 찾으러 가는 마티. 그런데 1885년 브라운 박사의 묘비를 발견합니다. 과거로 간 브라운 박사는 편지를 보낸 며칠 뒤 머신을 동굴에 숨겨두고 브라운 박사를 찾아가는데 동굴에서 나온 큰 곰의 습격을 피해 도망가다가 굴러떨어져 한 농장에서 정신을 잃고 마는 마티. 그를 구해준 사람은 자신의 조상인 셔머스 맥플라이였습니다. 마티는 정신을 차리고 신의 구경을 시작하는데요. 브라운 박사를 죽인다는 뷰포드와 마주칩니다. 뷰포드에게 죽게 되려는 찰나 브라운 박사의 도움으로 구출되는데요. 브라운 박사의 묘비명에 써있는 클라라라는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티와 브라운 박사. 그런데 달리는 말이 낭떠러지로 마구 달려서 속절없이 벼랑에 떨어질 위기에 처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브라운 박사를 그녀를 구해내는데 그녀의 이름이 바로 클라라였죠. 브라운 박사와 마티는 브라운 박사를 구하기 위해 묘비명의 날짜가 다가오기 전 기차를 이용해 경사로에서 고장난 타임머신을 미는 방법으로 미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클라라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녀에게 찾아갔다가 미래로 돌아간다고 말하자 클라라는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줄 알고 그의 뺨을 때립니다. 실현당한 브라운 박사는 술집에서 고독을 씹으며 마시지 못하는 술을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뻗어버리는데 그때 마틴은 사진 속 비석에 브라운 박사가 아닌 자신의 이름이 써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뷰포드와의 결투에서 당당히 이기고 미래로 돌아가기 위해서 선로를 달리는 마티와 브라운 박사. 그런데 브라운 박사가 진짜 미래로 간다는 걸 믿은 클라라는 뒤늦게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브라운 박사는 그녀를 만나 미래로 가지 않고 마티만 미래 속으로 달려갑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힐 밸리였습니다. 영화 백투더퓨처 3에서 들려드렸고요. 영화 백투더퓨처에서 등장하는 가상의 마을 이름이죠. 바로 앨런 실버스트리의 곡이었습니다. 영화 백투더퓨처는 영화 로맨싱 스톤으로 주목받은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이 스티븐 스필버그와 완성시킨 3부작으로 혁신적인 특수효과와 시간여행을 이용한 기발한 구성, 폭소를 자아내는 배우들의 명연기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 최고의 오락물입니다. 미래로 돌아간다라는 제목처럼 영화 백투더퓨처는 대부분의 배경이 과거입니다. 모든 편이 전체적으로 현재의 무언가를 고치겠다고 과거로 갔다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타임머신을 못 굴려서 과거에 갇히게 되죠. 과거에서 고치려던 걸 고쳤지만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성공해서 미래로 돌아간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 백투더퓨처3는 폭스가 연기한 17세 마티 맥플라이가 순한 아버지 조지에게 실망을 느끼고 대부분의 시간을 괴짜 발명과 에멧 브라운과 보냅니다. 재치 넘치는 이야기들이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연출과 뛰어난 각본으로 생생하게 살아나는데요. 시대를 초월한 모험 코미디로 후속편들도 평가가 매우 좋습니다. 3편은 서부 개척시대 캘리포니아의 모습을 잘 묘사했고요. 2편과 동시에 제작이 돼서 6개월 간격으로 개봉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백투더퓨처 3편의 주제곡 들려드립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백투더퓨처3는 이미 시트콤 패밀리 타이스로 텔레비전의 인기 스타였던 마이클 제이 폭스가 시간여행 코미디 모험 영화로 영화배우로서도 완전한 입지를 다진 작품입니다. 배우 마이클 제이 폭스는 1961년생으로 캐나다 출신의 할리우드 배우죠. 백투더퓨처 시리즈의 주인공 마티 맥플라이 역할을 맡으면서 유명해졌고요. 청춘 스타가 됐습니다. 파킨슨병을 앓게 된 후에는 배우로 활동하지 않고 성우로 활동 중입니다. 사실 주인공 마티 역의 1순위로 지목된 인물은 마이클 제이 폭스였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 연속극 패밀리 타이즈의 스케줄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에릭 스톨츠가 캐스팅됐죠. 촬영이 절반 정도 진행됐을 무렵 에릭이 연기한 마티가 너무 진지한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다는 걸 눈치챈 제작진은 촬영분을 모두 포기하더라도 마이클 제이 폭스를 다시 캐스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마이클은 오전에 패밀리 타이즈의 촬영을 마치고 바로 백투더퓨처 촬영에 합류하느라 하루에 한두 시간 잠을 자는 강행군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마티를 연기할 배우가 키 181cm의 에릭 스톨츠에서 키 164cm의 마이클 제이 폭스로 변경되자 마티의 여자친구인 제니퍼 역도 배우를 교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제니퍼 역을 맡아서 에릭 스톨츠와 한 달간 호흡을 맞춰왔던 멜로라 하드네키는 170cm로 마이클 제이 폭스보다 눈에 띄게 컸습니다. 멜로라 하드는 눈물을 흘리며 영화에서 하차했고요. 제니퍼 역은 클로디아 웰즈가 차지했죠. 하지만 클로디아 웰즈는 어머니의 간병으로 인해 배우 생활을 은퇴해서 백투더퓨처2에는 출연할 수 없었고요. 결국에는 제니퍼 역은 엘리자베스 슈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백투더퓨처 3편에서 인디언스, 원주민들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백투더퓨처 3 함께하고 있는데요. 백투더퓨처의 이야기는 각본가 밥 게일이 아버지의 졸업앨범을 우연히 보게 된 어느 날 자신이 10대 시절의 아버지와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한 데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밥 게일과 함께 영화 각본을 썼던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은 백투더퓨처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 월트 디즈니사를 찾았다가 퇴짜를 맞았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에서 만난 어머니와 아들이 로맨틱한 관계에 놓이는 설정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영화 백투더퓨처는 영화사상 가장 공격적인 간접 광고를 시도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주인공은 항상 나이키 농구화를 신고 다니고요. 과거의 엄마는 마티의 옷에 쓰여진 상표명을 보고는 켈빈 클라인이라고 부르죠. 마티가 브라운 박사의 거처를 묻기 위해서 들어간 식당에서는 무카페인 콜라인 펩시프리가 등장하고요. 백투더퓨처 2편에서는 건조돼서 작아진 피자헛 피자를 크게 부풀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렇게 백투더퓨처에 등장한 간접 광고는 대단한 효과를 발휘했고요. 그 이후에 영화와 드라마에서 영화 백투더퓨처에서는 미국의 문화가 시작되던 흐름을 엿볼 수 있는데요. 스케이트보드, 댄스 파티, 로큰롤을 회귀하던 1980년대 중반, 미국 사회가 지향하던 과거의 이상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1980년대와 1950년대의 세대 격차를 강조하는 웃긴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1980년대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집권기였기 때문에 1950년대로 간 마티가 레이건이 대통령이 됐다고 하자 브라운 박사가 뭐? 배우가 대통령이 됐다고? 이런 반응을 보이죠. 또 청자켓 위에 패딩 재킷을 입은 마티에게 가게 주인이 왜 구명조끼를 입고 다니냐고 묻는데요. 외할머니도 마티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엄마는 해안 경비대가 틀림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1955년에 식당에서 청소부를 하고 있던 인물이 1985년에는 시장이 돼 있는 장면의 배경으로 2015년을 다루는 데 대해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은 맥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래를 다룬 영화에서 예상하는 모습들은 대부분 예측이 빗나가기 때문이죠. 실제로 백투더퓨처 2편에서는 미래의 내용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고요. 오히려 1985년과 1955년으로 돌아가 과학기술들 중에서 실제로 출시된 제품들도 있죠. 주인공 마티가 신었던 나이키 자동끈 운동화는 이미 나왔고요. 또 쓰레기를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도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투더퓨처 3편은 1885년에 서부시대로 돌아갑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부 영화에 대한 향수를 담아냈는데요. 음악 듣고 올까요? Goodbye, Clara. 클라라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브라운 박사, 영화 백투더퓨처 3편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백투더퓨처 시리즈는 상황과 사건들을 다양하게 재해석하고 있어서 따로따로 봐서는 이 영화를 제대로 감상한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간 여행이 주제로 다음 편에 나올 사건을 전편에서 미리 암시하는 요소도 있는데요. 다음 편을 미리 기획해뒀기에 가능한 일이죠. 백투더퓨처 1편은 1,900만 달러로 제작돼서 약 4억 달러 흥행 수익을 올렸고요. 2편과 3편은 총액 4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동시에 제작했습니다. 2편은 3억 3천만 달러, 3편은 2억 4천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려서 시리즈가 갈수록 조금씩 흥행 수입은 떨어졌죠. 영화 백투더퓨처는 2007년 미국 의회 도서관이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 보존하는 국립영화등기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화 백투더퓨처 1편은 1986년 아카데미상 음향효과 편집상을 수상했고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에 올렸습니다. 백투더퓨처 2편에서는 마티의 엄마 역할을 맡은 리 톰슨과 주인공 마이클 제이 폭스가 어린이가 뽑은 최고의 여배우와 남자 배우에 뽑혔고요. 영화 백투더퓨처 3편은 악당 뷰포드 역할의 토머스 F. 윌슨이 1991년 우수한 과학소설, 판타지 영화, TV 드라마에 수여하는 세턴상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고요. 앨런 실베스트리가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백투더퓨처 1, 2, 3편의 음악은 모두 앨런 실베스트리가 맡았는데요. 영화의 메인 테마곡인 메인 타이틀은 신나는 모험으로 관객을 인도하는 웅장하면서도 경쾌한 게 특징이죠. 백투더퓨처 1편에서 영화의 처음에 마티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등교할 때 흐르는 The Power of Love는 80년대 인기그룹 휴이 루이스 앤더 뉴스가 발표한 곡으로 미국의 권위 있는 음악 잡지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에 올랐고요. 아카데미 주제가상 부문에도 지명되기도 했죠. 또 신나는 기타 연주가 압권인 척 베리의 명곡 쟈니 비굿은 영화 안에서 유머의 일부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댄스 파티에서 마티가 부르는 이 노래를 척 베리의 사촌 마빈 베리가 전화상으로 들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 쟈니 비굿은 2008년 미국 음악 잡지 롤링스톤에서 선정한 위대한 기타 명곡 100선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를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척 베리의 쟈니 비굿, 영화 백투더퓨처 1편에서 들려드립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백투더퓨처 3편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다. 배경이 서부시대라서 참 흥미로웠다. 한동안 없을 명작이다.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게 해주는 영화다. 확실히 마무리된 제대로 된 시리즈다. 마지막이 돼서야 겁쟁이라는 도발에 넘어가지 않게 된 마티. 정말 많은 걸 배운 영화다. 최고의 시간여행 영화다. 영화사상 역대 최고의 3부작이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백투더퓨처 3편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뉴욕타임즈의 평론가는 1885년의 서부극은 활기차고 달콤하면서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평가했고요. 주간 잡지 버라이어티의 평론가는 백투더퓨처 3편은 대단히 난해한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 넓었다라고 호평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백투더퓨처 3편 중에서 The Future Isn't Written,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어요. 브라운 박사가 한 말이죠.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백투더퓨처 3편의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브라운 박사는 마티에게 과학자인 자신이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과학적인 사고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마티는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과학이 아니에요. 백투더퓨처 3편의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악당 뷰포드가 마티에게 결투를 신청한 날, 마티가 있는 술집으로 말을 타고 뷰포드가 달려옵니다. 마티는 남자답게 정정당당하게 무기를 다 내려놓고 맨손으로 싸우자고 하는데요. 그러자 마티가 총을 내려놓자마자 총을 쏘는 뷰포드. 마티가 죽은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몸에 철 방패를 지니고 있었죠. 다시 일어나서 반격을 가하는 마티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또 하나의 명장면으로는 미래로 돌아가려는 브라운 박사를 붙잡기 위해 말을 타고 달려오는 클라라를 데리고 브라운 박사는 결국 미래로 돌아가지 않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스케이트보드를 탄 채 날아올라 1885년대를 살다가 아이 둘을 낳고 증기기관 타임머신을 타고 1985년으로 날아오는 장면이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미래와 과거를 오가는 획기적인 상상력과 더불어 짜임새 있는 내용 구성으로 통쾌함을 전해준 영화 백투더퓨처 3편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백투더퓨처 3편에서 이 영화를 맺는 곡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한참을 고민하다 골라든 예쁜 편지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고 꼼꼼한 풀칠로 우표까지 붙이고 나면 반가운 빨간 우체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나면 답장이 올 때까지 행복함으로 기다렸던 그때가 참 따뜻한 기억으로 떠오르네요. 여기는 그 시절 그 노래고요. 저는 심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이 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즘처럼 전자편지로 빠르게 소통하는 것에 비하면 많이 느리고 손이 갔던 그때지만 편지를 붙이고 답장을 기다리며 설렜던 행복은 이 편지만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는 우체부 아저씨, 하루 종일 그 사람의 소식만 기다려요. 저에게 전해줄 소식이 없나요? 라고 노래하는 카펜터스의 Please Mr. Postman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락앤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본격적인 가수 데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로 제작하게 된 첫 음반이 그의 화려한 가수 인생의 서막을 열어준 엘비스가 이 첫 노래를 녹음하러 찾아간 곳에는 마리온 케이스커라는 여사가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느꼈고 또 당시 썬 레코드사 사장님이었던 샘 필립스에게 엘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샘 역시 엘비스의 노래를 듣자마자 반하게 됩니다. 엘비스의 이름과 뭐 주소 이런 것들을 메모해뒀던 샘은 1년 뒤에 신인 가수를 찾던 중 엘비스를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엘비스에게 전화를 하게 되고 노래 한 곡 녹음해보지 않겠냐고 엘비스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엘비스는 이 사장이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벌써 사장의 눈앞에 나타나 있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올 만큼 대단히 기뻐했었다고 해요. 이렇게 1954년 썬 레코드사에서는 엘비스의 음반 녹음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썬 레코드는 오늘날까지도 엘비스 프레슬리가 처음 음반을 녹음한 회사로 유명해져 있습니다. 엘비스가 처음 녹음했던 곡은 나는 당신의 길에 서지 않을 거야 라고 노래하는 I will never stand in your way 라는 곡, 그리고 헤어진 연인에게 당신 없이는 무엇이든 똑같지 않을 거야 라고 노래하는 It wouldn't be the same without you, 이렇게 두 곡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한 곡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I could wonder the bright way we want to, but it wouldn't be the same without you. Those familiar old places would just make me blue, 'cause it wouldn't be the same without you. I've wasted my life on a careless romance, but I'd do it again if I had the chance. I could start my life over with somebody new, but it wouldn't be the same without you. Well, I wasted my love on a careless romance, but I'd do it again if I had the chance. I could start my life over with somebody new. 엘비스가 썬 레코드와 인연을 맺고 처음 녹음하게 된 두 곡 중에서 한 곡, It Wouldn't Be The Same Without You 듣고 계신데요. 이 곡을 녹음했던 게 1954년이니까 19살의 엘비스의 목소리여서 그 풋풋함이 잘 묻어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 녹음을 하고 한 달 뒤에는 본격적인 공연과 또 판매를 위한 레코드 음반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두 곡의 음악을 녹음하게 되는데요. 켄터키의 푸른 달이라는 뜻의 Blue Moon of Kentucky, 그리고 엄마 모든 게 다 괜찮아요 라는 제목의 That's Alright Mama 이 두 곡을 한 장의 앨범으로 만들어서 시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 멤피스에 있었던 WHBQ 방송국 DJ였던 이 듀리 필립스는 엘비스의 이 앨범에 감탄하면서 자신의 프로그램에 엘비스의 음악을 소개하기 시작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방송국에서 그의 음악을 자주 틀게 됐고요. 특히 사람들은 이 두 곡 중에서 That's Alright Mama의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디오 전파를 타면서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이 앨범은 멤피스에서만 순식간에 7천 장이 팔려나갔어요. 이 엘비스를 이렇게 본격적인 가수로 대중에게 인식시켜준 바로 그 노래 That's Alright Mama 들어보시죠. Well, that's alright, mama. That's alright for you. That's alright, mama. Just any way you do it, that's alright. That's alright. That's alright, mama. Any way you do. Well, mama, she done told me. Papa done told me. "가난했던 한 청년의 와인마마" 들으셨는데요. 처음 이 노래 제목을 듣고 엄마 모든 게 다 괜찮아요 뭐 이런 제목이라서 엄마를 위로하는 곡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에는 반전이 숨어 있더라고요. 어떤 가사냐면요. 엄마 아빠는 내게 말했죠. 내가 사귀는 그 여자애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난 괜찮아요.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나는 집을 떠날 거예요. 그러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 라는 가사예요. 엄마가 전혀 괜찮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가사인데요. 이렇게 가사만 봐도 뭔가 반항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엘비스의 노래가 그 시대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미국은 과학과 기술에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고요. 그 영향으로 사람들은 점점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게 되고 특히 이런 영향으로 젊은이들은 기존 질서와 권위에 비판적이게 되면서 이런 흐름이 음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종래의 대중음악이나 이 로맨틱하고 달콤한 노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젊은이들은 강렬한 에너지를 폭발시키면서 이 불만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악에 목말라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등장한 엘비스야말로 그들의 욕구 불만을 이 락앤롤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제대로 표출해준 당대 최고의 우상이었던 거죠. 10에 올라있는 곡은 무려 25곡, 높은 음반 판매 기록을 수립한 많은 앨범들, 그리고 3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또 영화 주제 음악으로도 많은 히트곡 대행진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절 그 노래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아론 코플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론 코플랜드는 교향곡, 피아노곡, 성악곡은 물론 연극, 영화, 무용곡도 작곡했습니다. 코플랜드는 지휘자이기도 하고요. 저술가, 그리고 명연사이기도 하고 또 음악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음악평론가들은 코플랜드가 음악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교육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을 통해서 미국인의 정체성을 가르쳤다는 뜻이죠. 코플랜드는 자신의 음악 속에 미국의 여러 전통 민요를 자주 가미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음악에 있어서 미국인은 누구인가를 가르쳤다는 얘기죠.
예. 자, 코플랜드의 그런 경향은 프랑스에서 음악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생겼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프랑스에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요. 거기서는 작곡가들이 프랑스적인 요소를 강하게 작품 속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는 전혀 그런 현상이 없었죠. 그래서 코플랜드는 진짜 미국적인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아론 코플랜드는 1900년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동유럽에서 건너온 유태계 이민자들로 브루클린에서 잡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코플랜드는 어렸을 적부터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불과 8살 때 어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작곡했다고 하니까요. 음악적 재능이 무척 뛰어났음을 말해주고 있죠.
코플랜드는 자신도 일찌감치 작곡가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16살이 되자 부모에게 루빈 골드마크한테 가서 작곡을 배우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골드마크는 또 한 사람의 거장인 조지 거슈인을 가르칠 사람이지요.
네, 20대 초반이 되자 코플랜드는 프랑스 파리로 가서 나디아 블랑제 밑에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이 나디아 블랑제는 당시 가장 소문난 음악 교사였습니다.
코플랜드는 1924년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보스턴 심포니의 유명한 지휘자 서지 코세비츠키가 코플랜드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심포니를 지휘해 코플랜드의 초기 작품인 극장을 위한 음악을 처음으로 연주했습니다.
코플랜드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콘체르토를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재즈 음악의 요소를 가미했다는 점에서 특이한 곡입니다.
코플랜드는 그 뒤 미국 서부를 주제로 한 두 개의 발레곡을 작곡했습니다. 하나는 유명한 총잡이 빌리 더 키드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죠. 코플랜드는 그 속에 미국 카우보이 노래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빌리 더 키드 발레 수이트에 나오는 곡 개척지 타운의 거리 일부를 잠깐 들어보죠.
1942년 지휘자 안드레이 코스텔라네츠는 코플랜드에게 위대한 미국의 지도자 에이브라햄 링컨에 관한 곡을 만들어 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코플랜드는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을 기리기 위해 링컨의 초상화라는 곡을 작곡했습니다. 코플랜드의 곡 속에는 미국의 포크송과 남북전쟁 때 유행했던 음악들을 가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링컨의 연설문과 서간에 들어있는 말도 집어넣었습니다.
링컨의 초상화는 미국에서 무척 많이 연주되는 곡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링컨의 연설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그중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 엘리노어 여사도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배우 제임스 어울 존스가 등장하는 링컨의 초상화를 들어볼까요?
And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1942년 신시내티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8명의 미국 작곡가들에게 미국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음악을 작곡해 주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일종의 작곡 대회 같은 것이었는데요. 코플랜드는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르를 작곡했습니다.
이 곡은 몇몇 대통령들의 취임식을 비롯해 미국의 각종 국가적인 행사에서 연주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곡이 1940년대 코플랜드 음악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코플랜드는 보다 쉽고 보다 대중적인 곡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코플랜드는 1941년에 자신의 저서 우리의 새로운 음악에서 그 점을 언급했는데요. 라디오와 레코드의 인기로 인해서 음악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대중이 등장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기기들이 없었을 때와 같이 음악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예, 코플랜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도 열심히였습니다. 가르칠 때도 그런 점이 강조됐지요. 코플랜드는 주로 뉴욕시에 있는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라는 대학과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하버드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1940년대 중반에는 유명한 발레곡 아팔라치아의 봄을 작곡했습니다. 이 곡은 코플랜드의 작품 중에 가장 인기가 높은 곡 중에 하나입니다. 발레의 마지막 부분은 전통적인 노래 단순함에 대한 선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여자 상속자라는 의미의 에어레스의 주제음악을 작곡해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기도 했지요. 한국에서는 1950년대에 이 영화가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라는 제목으로 상영됐습니다.
그 후에 코플랜드는 실험적인 12음 기법의 작곡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음악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인기도 높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가 되자 코플랜드는 작곡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지휘자로 강사로 여전히 활동적이었습니다.
Brass at nine. Got that. Got that. Very commanding. Hit it.
1982년 뉴욕의 퀸스 칼리지는 아론 코플랜드 음악대학을 설치했습니다. 1964년 린든 존슨 대통령은 코플랜드에게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코플랜드는 또 퓰리처상을 포함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아론 코플랜드는 1990년 9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체성을 살린 그의 음악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최고의 현대음악가 중 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아론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